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28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한국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유전체, 게놈이라고 하죠. 이 유전체의 빅데이터, 그러니까 큰 자료가 구축됐다는데요. 이번 유전체 빅데이터에 따르면 서양인과 한국인은 3,902만 개 정도의 유전체가 다른 게 확인됐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에 발견된 변이들 중 34.5%는 한국인에게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변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만의 독특한 유전적 변이와 기능, 역할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유전체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구축된 유전체 자료 역시 이를 위해 구축된 거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과 관련한 유전적 변이 예측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들께도 적용되는 이야기겠죠? 우린 같은 한민족이니까요. 이번 연구가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 모두가 더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사는데 궁극적으로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남과 북이 소통하는 뉴스통,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국민통일방송 기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취재한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들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현장 24시 시간이 이번 주엔 기다리고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과 금값, 환율 정보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가 현지 시간 26일 대북지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북지원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친우봉사회의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활동가들이 직면한 과제를 국무부에 알리고 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제들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할 지원이 심각하게 늦춰지는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지원은 지원 물자의 출처 및 재질에 따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별도 승인이 요구되는데 해당 절차를 밟는 데 평균 8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랜서 폭격기 두 대가 동해에 다시 출동했습니다. 27일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B-1B 폭격기 두 대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 후 동중 국해를 거쳐 대한해협과 동해, 일본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B-1B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한반도 인근 해역을 비행하는 등 최근 아시아 지역을 잇따라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훈련 비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어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을 천명한 데 대한 견제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 북한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27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고 남북협력기금 490만 달러에 대한 지원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아태경제사회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72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6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의 지원금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국제통계원칙과 통계이용방법 등 통계 분야 교육에 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와 북한이 이 사업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제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 소비 진작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하반기에 개최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트와 같은 맥락인 대대적인 특별 할인 행사로 6월 26일부터 2주간 개최됩니다. 홍 부총리는 행사 기간 특별 할인 전, 온라인 할인, 할인 쿠폰 제공, 지역사랑 상품권 증정 등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소비 활성화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학술지인 네이처가 27년 만에 한국의 연구 성과와 제도를 특집 기사로 다룹니다. 스프링어 네이처는 28일 발간하는 네이처 518호에서 네이처 인덱스 한국 특집을 통해 한국의 연구 전략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집 기사에서는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지출이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을 조명합니다. 또 한국의 하향식 정책이 정부와 학계, 산업계 사이에 강한 협력관계를 만들었다며 이번 특성의 효과를 본 사례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신속한 생산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가결할 예정인 가운데 전날 홍콩에서는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져 360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8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보안법 반대 시위자들이 시내 도로를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고 한밤중까지 경찰과 대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보안법 초안을 표결합니다. 이 법안은 전인대를 통과하면 6월 중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이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정재계 인사 등에 대한 무더기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시간 27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경찰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알렉산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의 결정에 따라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와 5개 주에서 29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17명으로 모두 자이르 보소나루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방경찰은 보소나루 대통령의 차남인 카를로스 시의원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다음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정원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북한이 모내기 전투 기간이죠. 오늘 첫 소식 관련된 소식이라고요?
네, 북한 당국이 연일 모내기 전투의 총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의 일환으로 무역이 중단되면서 일부 협동 농장에서는 영농자재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양강도 소식통이 데일리 NK에 전한 소식에 따르면요. 올해는 연초부터 바이러스로 정신이 없었는데 봄이 오니 영농자재 마련으로 또 한 번 굴머리를 싸매야 할 처지라고 소식통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국경이 막혔기 때문에 수입산 물량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영농자재 마련이 지금 좀 힘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어떤 영농자재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나요?
네, 최근 농사꾼들이 가장 절실하게 찾는 물품은 바로 비닐 방막, 비닐하우스에 쓰이는 비닐인데요. 이는 온도 관리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2010년대 들어 온실 남새 농사가 인기를 끌면서 해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닐 방막은 북한에서 자체 생산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차단되면서 공급량이 대폭 축소가 됐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라는 겁니다.
네, 필요한 물건이 뭐 제때 공급이 되지 않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됐나요?
네, 현재 시장에서는 비닐 방막이 1m에 4,1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해요. 뭐 그마저도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데 좀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네.
같은 기간에 비닐 방막 1m 가격이 1,000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올해는 이제 4~5배가량 폭등한 네.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소식통에 따르면은 지난 4월 말경 양강도 해산시장 가격으로 얇은 방막 1m가 5,500원이나 했는데도 사람이 몰렸다고 합니다.
예.
이 저마다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장사꾼이 한 사람당 20m 이상은 안 판다 이렇게 판매량 제한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이에 따라 개인 농사꾼뿐 아니라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협동 농장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재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부 농장에서는 뭐 협동 농장에서는 못 구하니 개인들한테 구해와라 이렇게 할당 과제를 내주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농장에서도 못 구하는데 개인이 구하기엔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당국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농업성에서도 영농 자재를 공급받긴 하지만요, 대체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엔 그 위기가 더 커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농업성에서도 물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예.
위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을, 그러니까 위 당국 스스로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비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 완치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경이 풀리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좀 아직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면서
네.
다른 수입 품목들의 가격도 현재까지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소식통은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위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이 강제 실천되고 있다는 북한 주민들의 한탄스러운 비아냥이 좀 안타까워지는 그런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 양강도 삼수군에 위치한 한 군부대에서 영양실조로 군인 5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강도 소식통은 데일리인케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순에 삼수군에 있는 인민군 42여단에서 영양실조로 누워있던 5명의 군인이 사망했다며 군인들이 집단 사망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현재 군인들의 식생활 형편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북한군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꺼번에 5명이나 영양실조로 사망할 정도면 최근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거 아닌가요?
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군부대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물자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네.
원래도 소속군이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접경 지역에서 근무하는 국경 경비대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에 일반 군인들의 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처참하다. 이게 소식통의 설명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네.
내부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군인들의 생활에도 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군인들은 어떤 증상 보이다가 사망을 했나요?
네, 이번에 사망한 군인 5명은 영양실조로 몇 달 전부터 몸이 계속 부어있는 상태에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옥수수밥에다 염장물을 먹다 보니까 뭐 설사를 계속했고 주말 이틀간은 늘어져 있다가 결국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아, 사실 북한 그 군대 내에서 영양실조는 좀 만연한 편이라서요. 대부분 군대 내에서는 이런 영양실조에 걸린 병사들을 집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보양을 하고 오게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지역마다 이동이 좀 제한되고
예.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냥 군부대 내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됐다고 그 부대 내에서도 자책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하지만 부대에서는 이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좀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실제 여단장까지 내려와서 중대 밖으로 더 이상 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입단속을 했고요.
네.
사망한 군인의 가족들에게는 아직 알리지도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후에 알릴 때에는 영양실조가 아니라 사고로 죽은 것으로 전하라 이런 지시를 하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정말 가족들이 알면 너무나 속상할 것 같은데 오늘 소식은 유난히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남북 간 교류가 자유롭고 활발하다면 사실 이런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될 텐데 말이죠.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정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분들도 꽤 많이 아시는 드라마일 수도 있는데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입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몇 년 전에 큰 히트를 했죠.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드라마는 음악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드라마 자체도 좋지만 음악을 너무 잘 만든 드라마였죠. 그 드라마의 여러 노래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찬열과 펀치의 Stay With Me. 두 분의 국민통일방송 기자들이 직접 취재를 해서 아주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으로 채워볼 차례입니다. 현장 24시의 이정철, 전태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또 든든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21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죠.
네.
지난 4.15 총선에서 뽑힌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큰데요.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미래를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직접 의정활동에 참여하고자 대학생 국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지난 23일 제3대 대학생 국회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뭉친 청년들의 뜨거운 현장을 좀 취재해봤습니다.
네, 우리 두 기자가 이번엔 대학생 국회 출범식에 다녀왔군요.
네.
우선 어디서 열렸나요?
대학생 국회 출범식은 실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곳인 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네.
청년과 미래라는 단체의 주체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 국회의원 250명이 이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다만 그 대학생 국회라고 해서 선거에서 당선된 진짜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네.
네. 청년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한 좀 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네. 한국에서 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몇 살이죠?
25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국회에서 진행된 만큼 참여하는 청년들도 국회의원이 가지는 이 책임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 분위기가 궁금해집니다.
네. 출범식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출범식에 참석한 청년들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 표정은 비록 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열정적인 눈빛에서 좀 저는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오후 2시부터 출범식에 모인 청년들은 발대식에 이어서 오후 6시까지 좀 제법 긴 시간을 어떤 좋은 법안을 만들지 회의를 하면서 보냈는데요. 현장에서 박서은 의장의 출범 선언문 낭독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격동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250여 명의 대학생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학생 국회는 혁신적인 사고와 열정적인 도전의식으로 위엔회블 목표인 100대 법안을 실현할 것이며 멘토 국회의원님들과 자문위원들과의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할 것이며 화합과 공존을 기조로 세상을 이끌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청년은 살아있는 역사이자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일 것입니다. 2020년 5월 23일 제3대 대학생 국회의장 박서은 의장입니다.
네, 박서은 의장의 힘있는 목소리에서 좀 드러나듯 사회에 정말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뜨겁네요.
네.
두 분 기자는 지난 4.15 총선에서 모두 투표하셨죠?
그럼 투표를 했습니다.
네, 네 했습니다, 저도.
네. 한국의 경우는 그래도 해가 갈수록 20대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저도 좀 몇 년 전만 해도 좀 정치는 40대, 50대의 어떤 이력이 있는 사람이 좀 네. 정치를 대신해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취업난 같은 내 문제를 해결해줄 과제들은 좀 어떤 뭐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직접 나서서 좀 해야 할 일이라고 좀 느꼈습니다. 제 생각을 다들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예, 요즘 20대들은 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을 자신의 손으로 좀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사에 참여한 박창진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응원하는 말을 전했는데요.
네.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제3대 대학생 국회 발족식에 와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내가 나 또한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20대 청년들의 투표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은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확실히 20대 청년층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최근 20대 청년의 총선 투표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2008년 18대 총선에서 28.1%에 불과했던 20대 유권자 투표율이 2012년 19대 총선에서 13.4%포인트가 상승한 41.5%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총선인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는 52.7%까지 상승하며 30대 유권자 투표율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네, 뭐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뭐 고무적인 네. 결과인 것 같은데요. 제3대 청년국회 이제 출범식을 가졌으니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일은 좀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이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는 뜻으로 입법부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네, 국회는 이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거나 또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드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국회에 나서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이 상임위원회는 국회들이 낸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법안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옳은지 또 그 법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후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로 다시 넘어갔어요. 정해진 인원의 국회의원이 좀 법안에 찬성을 하면 이제 법으로 이제 제정이 되는 거죠.
굉장히 네. 뭐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도 잘 모르고 살기 쉬운데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뭐 저도 다시 한번 이 절차를 되새기게 되는데 어쨌든 법 만드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청년들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럼 이 국회의원들이 아닌 대학생 청년들이 어떻게 입법 발의를 하게 되나요?
네, 일단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이 국회의원의 명의를 빌려서 입법 발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청년들은 그 각자 맡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과 함께 사회에 필요한 법안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지난 1, 2대 대학생 국회에서도 약 100건 이상의 법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실제 이 입법 발의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도 통과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하는데 다만 이 100건 중에 본회의에 통과한 거는 단 한 건이라고 합니다. 좀 그만큼 확실히 법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정말 네.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떤 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고 싶어 하나요?
네, 제3대 대학생 국회에는 이 다양한 상임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자리 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뭐 교육위원회 등 이 각자가 속한 상임위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법률안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대학생 국회 보건복지주거 제3위원회 김태훈 대학생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 국회 보건복지주거 제3위원회의 김태훈 의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들하고 생활하고 제일 밀접하게 연관된 게 주거랑 그 이제 건강보험이나 이런 네. 복지 관련 부분이 네. 이제 국민들하고 제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청년까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좀 이제 바꾸고 싶었던 것들을 좀 국민들 연관해가지고 밀접하게 좀 법안을 발의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복지 주거 부분을 선택을 네. 했어요. 청년들의 이제 제일 목표가 취업이긴 한데 네.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내 집 마련해도 되게 좀 큰 꿈을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래도 이제 집 한 채씩은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네. 제도적으로 이제
좀 마련해 보고 싶다.
네네네. 네. 제도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면서
네.
그런 것도 마련해 보고 네. 싶었어.
20대 청년들이 이번 총선 공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 언론이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취업과 관련한 정책이 제일 많았고요. 이어서 주거 및 생활과 관련한 정책,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정책, 또 소득과 관련한 정책, 그리고 학자금 관련 정책 순이었습니다.
네, 이념이나 외교, 뭐 국방 문제 같은 것들보다 사실 자신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에 역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3대 대학생 국회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외에도 이 청년들은 어떤 활동을 해오고 있나요?
앞서 전태호 기자가 소개해드렸듯이 대학생 국회가 청년과 미래라는 단체에 속해 있는데요.
네.
이 청년과 미래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국회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법안 작성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 대회 또 축제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그중 청년의 날을 먼저 소개해볼까 합니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같은 건 들어봤는데 청년의 날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네, 그렇죠. 어린이날, 뭐 청소년의 날 등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청년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도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과 미래에서 네. 뭉친 청년들이 2016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청년의 날을 필요성을 제안하고 2017년부터 19년 3년간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 등을 통해서 청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 1월 9일 마침내 청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법제화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과 미래 측은 청년의 날 축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청년들을 응원하는 명실상부한 대표 청년 축제일로 거듭날 것이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뭐 그랬군요. 청년들이 매년 축제를 통해 보여준 의지와 열정이 청년의 날 지정을 현실화시킨 경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 우리 이정철 기자도 참여하셨다면서요?
아, 그 과정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려가지고 네. 그 과정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예.
작년 2019년 9월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제3회 청년의 날 축제에 참여했는데요. 저는 그때 축제 행사 중 하나였던 남북청년 통일 토크 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그때 6명의 남북청년들이 전직 외교 전문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통일 또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당시 저 외에도 북한 출신 청년 2명 더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었던 그 박서은 씨가 이번 제3회 대학생 국회의장이 되었던데 소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라는 재단에서 대학생 국회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은 강원도 원산인데요. 청년의 날이 법적 기념일로 제정돼서 사실 기뻤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기뻤던 것도 있지만 청년의 날은 전국에서 청년들이 축제를 통해 하나가 되는 거대한 울림의 장이기 때문에 그 장에서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정착해서 대학생활 하면서 또 대학생 국회의원 활동까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는 분 같은데 같은 행사에 참여한 우리 이정철 기자도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행사에 네. 그 청중 중에 고등학생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그 활동에 참가한 이유가 뭐 저 같은 청년을 위해서 활동한 이유도 있지만 그 행사장에 있던 그 청소년들, 즉 미래 청년들을 위해서도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2020년 제4회 청년의 날 축제에는 어떤 흥미로운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4회 청년의 날 축제도 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에는 유명 가수 공연, 뭐 청년 정책 경진 대회, 슈팅 챌린지 등 대한민국 청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축하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참여형 활동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저번에 참여해보니까 네. 이 청년의 날 축제가 큰 공원에서 수많은 활동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참여하신다면 그 청년의 열기 또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그런 축제네요. 그런데 청년 활동하면 북한도 빼놓을 수 없다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도 청년 집단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중에 뭐 조선소년단, 조선직업총동맹,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은 만 14세에서 30세에 이른 청년, 학생, 군인, 직장인 등 모든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네.
약 5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청년동맹에 대해서 조선노동당 당 규약에서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조직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북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북한 청년들도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한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북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가입해야 되고 또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가지고 농촌 동원, 건설 현장, 뭐 기업소 등에 강제적으로 동원되고요. 하지만 한국은 참여하고 싶으면 또 자유롭게 참여한 거잖아요.
네.
또 더 중요하게는 한국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 집 문제 등 자신들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 자유롭게 활동에 참여하는 반면에 북한 청년들은 자신의 삶이 아닌 북한 체제를 위해 정치에 참여한다. 이런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을 텐데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대학생 국회 활동 더 기대하고요. 또 언젠가는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활동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정철, 전태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남북한의 모든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딕펑스의 비바 청춘.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과 함께합니다. 김지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중국 관련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네.
21일부터 북경에서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양회가 열렸는데요. 그리고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동안 연기됐던 양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이 중국 양회가 언제쯤 열릴까, 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주목을 해왔는데 결국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양회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양회는 최고 국가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와 정책자문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양회는 보통 매년 3월 초에 열리는데요. 열흘 남짓 회의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그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인대와 정협 두 기구의 대표와 위원만 5,000명이고요. 31개 성, 시, 자치구의 공무원과 기업인 또 3천여 명의 국내외 취재진 등을 합치면 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정치 행사입니다. 하지만 올해 양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회기 현장 참석자 수를 대폭 줄였고요. 양회 관련 언론 발표나 취재 활동도 대부분 인터넷 원격 화상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의 풍경도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요. 이 양회에서는 매년 중국의 경제 목표치를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더 주목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발표했나요?
네, 이번 양회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 업무 보고였는데요. 매년 정부 업무 보고에선 중국의 한 해 경제 성장 목표치가 발표되죠. 그동안 중국 정부는 업무 보고에서 발표한 성장률 목표치를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노력해왔는데요. 때문에 이 성장률 목표치는 그의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 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양회 최초로 구체적인 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뭔가 뭐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 아닌가 싶은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경제 상황이 좋은 나라가 지금 있을 리도 없긴 하고요. 리커창 총리가 경제 성장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을 했나요?
네, 리커창 총리는 올해 목표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크고 중국 경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나 외신들은 중국 지도부가 올해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왔는데요.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경제 성장률이 매년 낮아지면서 작년에는 6.1%를 기록했죠. 또 올해 1분기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6조 5,700억 위안인데요.
네.
작년 대비 6.4% 감소한 수치입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6.8%로 추락했습니다. 반면에 물가는 또 오르고 있어서 물가 상승률보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사실 중국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래도 꽤 높은 성장률을 항상 기록을 했었는데 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너무 낮으면 국민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실현 불가능한 경제 성장률을 발표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발표를 생략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경제 부양책으로는 어떤 내용을 발표했나요?
우선 6조 3,500억 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자 재정을 편성하고 특별국채,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한마디로 국가가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빚을 져서
네.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거죠. 또 앞으로 6년간 차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등 첨단기술 분야에 10조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중국의 대표 정부 기술 업체들을 주도로 해서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이라든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공지능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경제 관련 내용 살펴주셨고요.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게 지금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때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잖아요. 네.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홍콩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금지하고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줄곧 일국양제,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 두 체제를 주장하면서 홍콩에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해 왔는데요. 홍콩의 특정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은 홍콩의 자치를 훼손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그렇게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유는 뭔가요?
중국 정부는 홍콩 사회의 불안과 외국 세력으로부터의 국가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 오히려 일국양제를 더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홍콩을 안정시켜야 일국양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네, 뭐 말로는 안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홍콩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홍콩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민 수천 명이 시위를 벌이면서 홍콩 시내에 또다시 최루탄과 물대포가 등장했는데요. 홍콩 야당인 민주당은 일국양제가 끝났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일제히 가두 시위에 나섰습니다. 또 시민들의 동요를 우려해서 홍콩 시내 곳곳에 무장경찰이 배치됐는데요. 다음 달 4일이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던 날인데요.
네.
홍콩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빅토리아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6월 4일 닷새 뒤인 9일에는요. 홍콩 송환법, 다른 말로 범죄인 인도법 사태가 1년째 되는 날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홍콩 시위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중국 양회입니다. 이번엔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올해 양회는 아주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은 지금 두 개의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공산당 창당 100년이 2021년, 또 하나는 신중국 건국 100년이 2049년인데요. 이 목표 중 하나가 샤오캉 사회 달성입니다. 샤오캉 사회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그런 사회인데요. 이 샤오캉 사회 달성을 200여일 앞두고 올해 양회가 개막이 된 거죠. 또 2016년부터 시작된 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회의기도 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가 되면서 중국 경제 주체와 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도 보통 때와는 너무 다를 수밖에 없었고 홍콩 문제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도 했고 특별하기도 했던 이번 중국 양회에 대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영화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요테 어글리라는 미국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요.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꿈과 사랑을 찾아가는 소녀들의 이야기가 참 재밌고 감동적입니다. 음악도 좋고요. 한국에선 어떤 영화 좋아하냐는 질문이 서로 친해지려고 할 때 꼭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북한에선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어떤 영화 좋아해요? 라는 말은 What's your favorite film?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favorite 하면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표현은 다른 데에도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 좋아해요는 What's your favorite food?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해요는 What's your favorite sport?라고 할 수 있어요. 자, film이라고 했는데 필름으로 한국에선 발음을 하는데요. 미국식으로는 이렇게 조금 어렵게 film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29일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1도, 해산 6도, 강계 10도, 함흥 11도, 사리원 12도, 평양, 신의주, 개성, 해주, 청진 13도, 원산 1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0도, 해주, 청진 23도, 원산 24도, 신의주, 개성 25도, 함흥, 해산 26도, 평양 사리원 27도, 강계 28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5% 급락한 $32.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금값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08% 하락한 $1,726.8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17.88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현지 시간 26일 대북지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북지원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친우 봉사회의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활동가들이 직면한 과제를 국무부에 알리고 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제들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할 지원이 심각하게 늦춰지는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지원은 지원 물자의 출처 및 재질에 따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별도 승인이 요구되는데 해당 절차를 밟는데 평균 8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랜서 폭격기 두 대가 동해에 다시 출동했습니다. 27일 에어크래프트 스포츠에 따르면 B-1B 폭격기 두 대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 후 동중 국해를 거쳐 대한해협과 동해, 일본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B-1B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한반도 인근 해역을 비행하는 등 최근 아시아 지역을 잇따라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훈련 비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어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을 천명한 데 대한 견제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 북한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27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고 남북협력기금 490만 달러에 대한 지원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아태경제사회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72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6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의 지원금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국제 통계 원칙과 통계 이용 방법 등 통계 분야 교육에 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와 북한이 이 사업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제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 소비 진작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하반기에 개최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트와 같은 맥락인 대대적인 특별 할인 행사로 6월 26일부터 2주간 개최됩니다. 홍 부총리는 행사 기간 특별 할인전, 온라인 할인, 할인 쿠폰 제공, 지역사랑 상품권 증정 등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소비 활성화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학술지인 네이처가 27년 만에 한국의 연구 성과와 제도를 특집 기사로 다룹니다. 스프링어 네이처는 28일 발간하는 네이처 518호에서 네이처 인덱스 한국 특집을 통해 한국의 연구 전략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집 기사에서는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지출이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을 조명합니다. 또 한국의 하향식 정책이 정부와 학계, 산업계 사이에 강한 협력관계를 만들었다며 이번 특성의 효과를 본 사례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신속한 생산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가결할 예정인 가운데 전날 홍콩에서는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져 360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두릅, 매실, 주꾸미, 멍게, 참치. 자, 이 음식들은 요즘 같은 계절에 먹으면 훨씬 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 한국의 제철 음식들인데요. 북한에서도 비슷한가요? 네, 요즘 같은 계절에 이런 음식들이 제철인 곳이 많고 또 많이들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정말 맛도 좋고 힘도 나고 향긋하기도 한 식재료들인데요. 이런 것들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서 뭐 여러분께 실컷 대접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려운 이 시절에 세계적으로도 굶거나 힘든 사람들이 훨씬 더 늘고 있는데요. 다들 먹고 입고 사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로 고통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더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더 힘찬 하루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려야 할 텐데요. 이 노래도 굉장히 히트했던 한국의 인기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드라마 음악으로 쓰였던 노래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엊그제 한 드라마 같은데 벌써 7년 전 드라마네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 소리를 듣는 초능력 소년이 주인공인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초능력을 지금 가장 갖고 싶으신가요? 정엽의 다정한 목소리로 듣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우린 내일 또 만나요.